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지나 13번째 진을 친 하세롯에서 벌어진 사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가 비방을 하고 대적을 했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 과정 중에 가장 정말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 간의 불화를 하나님이 끼어두심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지은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문제의 발단이 된 구수 여인을 왜 모세가 취하였는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뜻은 뭐냐? 손에 넣다, 아내로 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죠. 그때 쓴 말이 라카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을 때 창세기 25장 20절에 또 야곱에게 이 이삭이 라반의 딸로 아내를 취하라 삼으라 할 때도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취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데리고 왔다 뭐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를 두고 구수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가 어떻게 구수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구수 여자가 십보라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는 이치에 맞지를 않는 말이에요. 왜냐? 40년 전에 모세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까지 낳은 십보라를 두고 40년 후에 다시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십보라가 죽은 후에 맞이한 후처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모세가 80세 때 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그런데 언제 십보라와 이 두 아들을 이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출애굽을 한 다음 광야 열 번째 진친 장소인 르비듬에 이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마중을 나오는 것을 성경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을 한 지 약 두 달이 넘었을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장소는 어디냐? 하세롯이라고 했죠. 이 하세롯은 이스라엘이 13번째로 진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를 다시 만난 장소가 열 번째 진친 르비딤, 오늘 구스 여자를 취한 내용이 언제냐? 13번째 진친 하세롯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 다시 말해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한 다음에 1년간 거기서 머물입니다.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또 처음으로 출애굽한 장정 수를 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시내산에서 이 하세롯 다음 가네스 바데아 다시 말하면 림마까지 약 1년이 걸린 것을 성경은 날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르비듬에서 십보로를 만나 또 하세롯에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는 데까지는 길게 잡아봐야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혹이나 십보라가 죽었다면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후처로 삼았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후처를 삼았을 때도 분명히 후처로 삼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후처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보라가 언제 죽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십보라는 성경 전체에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죠. 여하튼 그러면 아내가 십보라가 살아있을 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서두에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크게 책망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비방 잘못됐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게 맞아 하고 결론을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로 삼은 십보라가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이드로는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 중 한 명인 미디안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구스 여자를 구태여 아내로 삼으려고 하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단 한 줄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구스라는 지명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구속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스는 사람의 이름보다 지명의 이름으로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의 네 강 중 둘째 강인 기홍강이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고 창세기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히브리어로 쿠시, 뜻이 뭐냐?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구스라는 지명을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포함하는 애굽의 남동 지역을 구스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구스는 애굽과 함께 최악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0장 4절부터 5절이라든가 에스겔서 29장 10절에는 하여튼 악의 대표자가 구스와 애굽입니다. 심지어 구스의 죄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난리는 불꽃같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의 아주 최밑바닥까지 받는 그 내용이 구스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또 구스는 인명으로서 노아의 하체를 본 함의 장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니므롯의 아버지가 바로 구스입니다. 또 구스의 형제인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 되는 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노아로부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 창세기 9장 2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악 덩어리입니다. 지명으로 보나 인명으로 보나 그런 자를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가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를 두고 율법의 자를 들이대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하는 인도자이지만 모세가 율법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책망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병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쪽이나 모세 쪽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전적으로 육신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이 어떻게 비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야 모세야 너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에게도 너 말씀하시는 거 몰라?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 사이에 빠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2절 그 사이에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한 것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도 내가 말씀 받아서 한 거다 하니까 야 웃기지 마. 너만 하나님과 대화해? 우리도 대화해.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 모세가 한다는 거 우리에게는 말씀한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사실 선지자인 미리암도 제사장 아론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세 명이서 이 내용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근데 잘 아세요? 잘 보세요. 모세에게는 얘기 안 합니다. 두 사람만 더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고도 하니와.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대화한다고 할 때 너희들은 꿈이나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받았잖아. 그런데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확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 본 자야. 한마디로 모세가 어떠한 영적 위치에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당신 가까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 두 형제, 형과 누이죠, 미리암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밝히 듣고 아는 위치가 바로 이 모세의 위치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한 것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내가 명확하게 밝히 얼굴을 마주대고 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리셨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더욱더 왜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는 것이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은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스 여인을 택한 이 하세롯, 13번째죠, 하세롯에 오기 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2번째 진친 기브롯 핫다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특히 기브롯 핫다와 가기 전에 다베라에서 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들 앞에 율법과 장막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특히나 법궤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마디로 여기 성경에 보면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심하게 불평을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감히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진 맨 끝부분을 불로 태웠다고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행진하는 맨 끝부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행진하는 가운데 맨 끝부분은 누가 위치하는 곳이냐? 열두 지파 중에서 바로 단 지파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맨 마지막 끝입니다. 특히 이 진 끝은 행군 대열을 이탈해서 전진을 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뒤로 처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진 끝입니다. 특히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은 지파라보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섞여 사는 무리들, 중당한 잡족들이 이 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으로 불을 내렸으나 그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까지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바로 앞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를 않고 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불평을 했냐? 1년간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기를 실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지겹다 이 만나. 그러면서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그게 하나님을에게 불평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4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희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넘쳐 싫어할 때까지 내가 한 달간 먹여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 앞에 다 굴복시키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빨 사이에서 고기를 씹기 전에 하나님이 극심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친 곳이 바로 12번째 진친 기브로 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러한 문제가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베라에서 그 진 끝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충동질을 시켰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뒷전에서 불평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잡족이라고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금했습니까? 그것은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부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섞여 사는 무리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에게도 같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이방인들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십보라의 아버지인 아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이 드린 거 받지 않으면 아예 들어오기 전에 막 불로 불사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제사 드린 제사 제물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먹었다고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9장 14절에 나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지키는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합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뛰어들면 야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줘, 제발 가르지 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 구약 때 벌써 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기생인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자손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도 내가 당신의 하나님 섬기겠다고 달려들 때 어때요? 결혼시킨 거예요. 그게 다 다윗의 족보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 가운데서도 진실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애굽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온 이방인 애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은 이면적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구스에 속한 남방 국가인 스바 여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바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그 스바가 누구냐?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 그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냐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본심이 그러시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러시면서 스바냐 3장 10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약속해. 악의 최고봉인 구스와 애굽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내 앞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며 내가 그들을 제사를 받고 또 그들이 나의 성산에 거하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 신약에서도 구스의 여왕인 간다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참배를 하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와 구스 여자의 결혼은 아담 타락 이후 죄인인 우리를 전 인류를 예수님으로 신부로 택하시기만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택한 것처럼 택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죄라도 씻어 정결한 신부로 바꿔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정결하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 오라 해놓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이 변론하자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실 마음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변론하자라는 내래 말의 표현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어 예수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죄를 씻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다 구스입니다. 구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스 여자,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의 구스 여자를 다 당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누구냐? 술람미 여자.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구스 여인이 바로 우리가 된다. 아가서 1장 5절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다 찾아보세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듯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공동모정에 뭐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렇게 예루살렘 산다고 목에 힘주고 다녀. 나 비록 가뭇하지만 검지만 게달의 천막처럼 실마에 두른 휘장처럼 귀엽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삼아 주신다. 이 내용 또한 시간 되는 대로 또 기회 되는 대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에덴 동산의 기홍강, 이 기홍은 뜻이 뭐냐? 용수 숨치다, 생명이 넘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수를 구비쳐 흘렀듯이 구수가 생명이 넘쳐 흘렀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과 악을 사라지게 하고 빛과 사랑이 용수 숨치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돌아올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거 믿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continue to provide us with your word of light today, so that we may realize how much we are loved by you.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사는 어둠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Even though we are children of darkness, lacking faith and unable to understand God's great purpose and love, constantly living in complaint and resentment, we thank you for not give up on us. You invite us into your presence, helping us to realize your endless love. 우리가 이러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었는지 깨닫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enlightening us to realize that we have not been judging the work of God by what we see, complaining and slandering without realizing this deep meaning.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가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의 신부로서 저희들 각자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전대의 열매로 아버지 앞에 합당한 행실을 인정받으므로써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each of us understand the message you have given today, experience the Father's love. As the bride of Christ, may we each be recognized for our worthy conduct through the word, faith, and the fruit of evangelism, so that we may all become your beloved children.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We ask this is all earnestnes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